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러시아 등 43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타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 대상은 대상 국가를 3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미국 국민의 미국에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나라가 적색 국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제한으로 여행이 차단되는 주황색 국가 리스트에는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아이티 등 10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개 나라는 노란색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이들 국가가 60일 이내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국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의견 수렴 절차를 내주 다음 주까지 거쳐 확정된 면단에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집권 초기에도 이 주요 이슬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임시 지출안을 처리하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피하게 됐습니다. 연방상원은 예산 처리 시한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임시 지출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4표, 반대 46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임시 지출안은 올해 9월 말까지 전체 예산 규모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방 분야 지출은 60억 달러 정도 늘리고 비국방 지출을 130억 달러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국방 분야 지출을 어떻게 감축할지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달렸다는 이유로 하원에서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지도부 역시 당초 반대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판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는 전날 밤 예산안을 비판하면서도 셧다운이 더 나쁘다는 이유로 예산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슈머 의원에 대해 배짱과 용기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원로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비판했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크루데즈 하원의원은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며 민주당 내에서 이 슈머 원 대표의 선택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에브라힘 라술 주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에 주미 남아공 대사는 더 이상 우리 위대한 국가에서 환영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라술 대사가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혐오하는 인신공격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그와 논의할 것이 없고 따라서 그는 외교적 기피 인물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해 한국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합동총무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이동해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곧 카디즈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한국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그러면서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었으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공 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에 대응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유로 개별 국가의 주권사항이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드미트리 메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어젯밤 늦은 회담을 가졌으며 우크라이나와 30일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호를 전달했으며 신중하게 낙관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푸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미국에 정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빛나라 선교교회 이종환 목사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은 시간. 오늘도 부부는 새벽길을 나선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LA 한인타운에 자리 잡은 한 교회. 일주일에 다섯 번 하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여섯 명 정도다. 인근의 대형 한인교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지만 이곳에서 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이종환 목사.
목숨을 걸고 넘어왔다. 영어로 어떻게 해요?
넘어온 건 어디로 넘어온 거예요?
아, 도망간. 북한에서 도망간 거예요. 목숨 걸고 넘어온 거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We crossed Tuman River with a risk of our life.
Risk라는
말씀입니다.
빛나라 선교교회는 미국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탈북자들을 위한 교회다. 신앙을 가져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낯선 땅에 정착하며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을 나서서 해결해주는 해결사이기도 하다.
우리가 도와주는 게 이제 첫째가 구제 사역이죠. 예를 든다고 하면은 아기 분유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저귀 사다 주는 거, 그다음에 방세 내주는 거, 하다못해 메트로 카드 사주는 거, 또 전화비가 없다고 그래서 전화가 끊어졌는데 전화비 내주는 거, 뭐 이런 사회뿐만 아니라 또 탈북자들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요. 북한의 그 병원 시설이 취약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체력이 3분의 1 정도뿐이 안 돼. 그래서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탈북자들의 삶을 보살피는 일과 더불어 그들의 외로운 죽음을 거두어주는 것도 그의 일이다.
외로움, 죄책감, 가족들의 미안함 그런 것 때문에 술 아니면 못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이 경화가 와가지고 이제 거의 다 뭐 70, 80% 이상 굳었어. 어느 날 그 자취집에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윤광춘 씨가 안 일어나요. 그래. 어저께 술 먹었나 봐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발도 차고 손도 차대요. 경찰을 불러라. 근데 경찰이 와서 보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누가 아무런 여기 정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다 장례식 해줬죠.
사선을 넘어 자유를 찾아온 이들처럼 그 역시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까스로 비켜 살아남았다. 한국에서 군목생활을 하고 대형 교회들을 돌며 잘나가던 그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진 것이 지난 2005년. 그 길로 자리에 누운 뒤 7년 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다, 리타이어 해야 된다 이랬는데 목사님 이제 확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돼서 그래서 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이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는 정말 가분했었어요. 정말 가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든지 세상 사람으로 생각할 때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때도 털 것 하나 상하지 않고 병원에 갔는데도 머리에 피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good luck. 어, 무슨 일이 넌 넉히 한 겁니다. 병원에서 이럴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게 다 하나면 은혜 아니에요. 그게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주신 것만큼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큼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
기적처럼 다시 일어난 그는 목회자의 길로 다시 돌아왔다.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조금 만만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 마음일 텐데 이종환 목사는 달랐다.
탈북자 자녀들 가운데 미국에 온 지 한 3년 된 아이인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입시 학원을 보냈어요. SAT 학원. 그러면 SAT 학원이 보통 700불에서 1000불이에요. 학원 매월. 그건 누가 내요? 근데 우리는 이제 탈북자 교회라고 하니까 그 입시 학원에서 좀 깎아가지고 우리가 매달 3년 동안 도와줬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물과 떡으로 위로해 주신 것처럼 위로해 주시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 다 해결해 주시겠지.
몸도 불편하신 그런 상태인데 그러나 누구보다도 탈북자들의 그 힘든 상황을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아침 새벽부터 또 밤늦게까지라도 탈북자들이 필요한 그런 것이 있으면은 늘 전화를 해서 목사님이 달려가고 정말 24시간 응급대기조처럼 이렇게 목회하시는 걸 보고 헌신적인 그런 목사님 참 생명을 다 내놓으면서까지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의 대부분을 교회에 쏟아 부어가며 교회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이종환 목사.
탈북자들은 헌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은 어제 도네이션 받거나 또 우리 집에서 가져가거나 우리는 다 뭐 사비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린 헌금이라고 보죠. 헌금 11조 좀 X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는 경제의 많은 부분을 우리 생활비의 포션을 하나님 앞에 헌금해요. 해서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그의 곁에는 탈북자들의 일이라면 남편보다 더 발벗고 나서는 아내가 있다.
다른 한인교회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우리 교회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추수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저 사람이 다 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일도 많아요.
이종환 목사에게는 아내만큼이나 든든한 지원군이 한 명 더 있다. 바로 딸 이영주 씨다.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딸은 지금도 주말마다 탈북자들의 통역을 해주고 월급을 쪼개 아빠의 교회 운영을 돕고 있다.
여기서 미국에 자는 애들은 엄마 특히 그 개척 교회라든지 조금 교회면 아이들이 되게 그러니까 불만이 많고 그 속에 쌓인 게 많고 대신도 어머니 사역하고 비켜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런 경험한데 얘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계속 엄마한테 붙어서 그 사역을 돕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딸은 자기도 그 또래하고 같이 어울려서 큰 교회들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이런 조그만 교회에 섬겨준 게 참 이 아이는 엄마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많은 사역에 희생을 한 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니까 피곤해하면서 이렇게 나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몇 번 이렇게 말다툼 한 적도 있었고 아빠하고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이렇게 사역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를 보면은 되게 항상 존경이 그런 생각이 돼요. 아 너무 이렇게 힘든 사역인데도 이렇게 아빠가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이렇게 꾸준히 하시는구나 하고 되게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몸이 불편한 남편 대신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은 언제나 아내의 몫이다. 교회 안에서보다 밖에서 성도들의 뒤치다거리를 할 일이 더 많은 부부. 오늘은 한 탈북자의 집을 오랜만에 방문하러 나섰다. 불편한 다리로 계단을 오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직접 탈북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뭐 북한은 지옥이라고 보면 미국은 천국이라고 보고 뭐 제 그때 어렸을 때는 제일 그 평생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 사람 똑같을 거예요. 아, 한 달만 그 쌀밥 먹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예? 원이 없겠다는 게 가슴이 안 남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 천국이 오니까 어제 뭐 쌀밥이 뭐 넘쳐나고 하고 하니까 그 원 풀었지요.
말씀 믿고 의지하면서
탈북자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종환 목사. 그렇지만 그의 교회는 성도의 수를 세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이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 가운데 걔네들 총화라는 게 있어. 총화. 총화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 뭐 직장 총화, 동네 총화, 맨 총화에 끌려다니고 밤낮 할 것도 없이 한 달에도 몇 번씩 가는 거야. 그게 이제 쉬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주일날 모이지, 새벽에 모이지.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하던 그 총화로 생각하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그래갖고 매년 바뀌어요, 매년. 사람들이 매년 바뀌어서. 많을 때는 30명씩 이렇게 모였지만 지금 15명 외에도요 또 이제 또 많아질 때 있고 또 여기다 보면 또 없어질 때도 있고 한 명 붙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죠.
오늘도 드리는 예배가 향기나는 제사되게 해주시고
재정은 빠듯한데 도움을 바라는 이들만 넘쳐나는 교회다 보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할 일이 끝도 없다. 그래서 주위의 걱정도 만만치가 않다. 지난 7년간 온갖 마음고생을 다 겪었어도 그는 여전히 탈북자들의 속내를 먼저 헤아린다. 오늘은 시카고에서 온 새로운 탈북자가 교회를 찾았다.
시카고에 있든지 전 나슈빌에 있든지 라스베가스에 있든지 유타에 있든지 절반은 다녀간 사람들이야. 뉴욕에 살든지. 여기 청거장이에요, 청거장. 그러고는 이제 자기네가 자리 잡으면 있잖아. 이제 우리 교회 떠나는 거지.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탈북자들이 LA로 이주를 해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곳 역시 이곳이다.
아무도 없는데 뭘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막 정말 나중에 뭐 힘들거나 지금도 이렇게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힘들거나 뭐 이럴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그런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빵을 구하지 말고 빵을 굽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고기를 원하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배워서 그리고 내일을 창조해 나가라. 그러면 너희들도 이 미국에 많이 성공한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냐.
여기 누굴까?
탈북자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제2의 삶의 기회를 제대로 쓰길 바라는 이종환 목사 부부. 그래서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아이들이다. 어른들은 쉽게 변하기 힘들어도 다음 세대에는 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인간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지칠 것 같기도 하고 나 같았으면 나는 안 하고 말지 힘들어서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지치지 않으시고 그런 모습 없고 변심이 없으세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똑같이 아버지 같은 분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냥 저한테도 아버지 같은 분이고,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삶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탈북자들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탈북 형제들이 이렇게 보통은 가족들을 이렇게 떼어놓고 오잖아요. 그래서 두 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부모님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가족 같아요. 가족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끝까지 이 사역을 두 분들이 끝까지 감당하셨으면 좋겠다, 힘들어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서둘러 집을 나선다. 새벽 예배를 가는 길에 들러야 할 곳이 생겼다.
아침에 조주가 데리러 오래요. 사고가 났잖아. 택시 타고 가다가
네네.
택시가 졸았는지 운전수가 옆에 있는 자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택시 타는 게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데리러 가야 돼.
일찍 일어났는데도 이렇게 또 늦어졌네.
탈북자들을 위해 부부가 정성을 다하는 마음은 그만큼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이 의지할 곳 없는 탈북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길이 아닌 신의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이익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겠지 하는 생각이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일단 어떤 데는 내가 아무래도 탈북자 나이가 아무래도 부모 나이에 거의 물어보면 거의 저 나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 있거나 보면 제 나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어머니 같이 부모님처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교단에는 정년이 없어요. 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70세 그만둬야 되고 65세 그만둬야 되고 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에 붙어서 힘 닿는 날까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단에 나를 보내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 그럼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착한 한인들의 이야기 나의 아메리카. 오늘은 이종환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최근에 여행도 다녀왔어요.
어디?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는데
오!
제가 한국 와서 이제 해외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봉사를 통해서 몇 번 나가면서 조금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번에 처음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아, 원래 여행에 좀 무서운 게 있었어?
사실 영어를 못하니까.
탈북대 학생 하시나 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하며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여느 한국 대학생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신하 씨의 고향은 평안남도 덕천입니다. 도시에서도 30리 떨어진 탄광마을에서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신하 씨는 내성적이면서도 하고 싶은 게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꿈이 많은 친구였었죠. 거긴 이제 한국 무용. 무용이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TV를 보면 이제 언니들이 무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아마 무용하고 패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7살 땐가 8살 땐가 동생 돌생일 때 이제 제가 무용을 한번 친 적이 있거든요. 아빠, 엄마는 이제 당연하게 좋아하시고 주변 분들도 너무 잘 춘다고 앞으로 이제 무용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했었어가지고 좀 잘할 수 있는 분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더 많이 관심이 더 가게 됐던 것 같아요.
무용과 패션을 좋아했던 신하 씨. 하지만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게 됐고요.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을 보살피고 또 농사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었어요. 북한에 있는 출신 성분 때문에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또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부를 제가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을 돕던 하시나 씨가 18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하 씨에게 장사를 가르쳐주겠다고 말했고요. 어머니와 함께 양강도 해산에서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던 길 중국 땅을 바라보던 어머니가 뜻밖의 얘기를 꺼냅니다.
저는 이제 그때가 아무래도 이제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국경 지역 쪽에 이제 돈을 벌러 갔었었는데 거기서 엄마랑 이제 지나오면서 중국 땅이 마주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저한테 너는 중국에 갈 생각 없어? 남들은 저기 가서 이제 돈도 되게 벌어다 준다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장난처럼 저도 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엄마가 편했는지 아니면 좀 거기에 대한 반항이었던지 모르겠는데 보내주면 가겠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어오라고 하셨던 어머니는 금세 브로커를 구했고요. 그렇게 하시나 씨는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저보고 이제 빨리 짐 싸라는 거예요. 빨리 중국 가는 노선이 있으니까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도 정신없이 원래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던 상태였는데 왜냐면 전 어릴 때부터 이제 산골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많이 이제 배운 게 어릴 때 뭐 힘들게 산다라는 것밖에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중국으로 가는 줄 알고 이제 노선을 따라서 이제 넘었는데 그게 한국으로는 선이었던 거죠.
사실 어머니는 한국으로 가는 브로커를 구했던 것이었지만 신하 씨에게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것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한국에 대해서 아셨고 저한테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중국은 워낙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도 잘 산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 중국 가서 돈 벌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제 이거 한국으로 가는 선이야라고 했었어가지고 그럼 나 가서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15일 동안 중국에서 머문 신하 씨는 한국인 목사를 만나게 되며 2016년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처음에는 이 한국에 정착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8년 동안 제가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는데 그게 한 번에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변하게 된 계기가 이제 태국 와서 한국으로 가는구나를 좀 실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넘어온 케이스라서 자유보다는 뭔가 반항심? 으로 이제 넘어왔고 꿈을 좀 키우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더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첫째 딸을 탈북시킨 하시나 씨의 어머니. 하시나 씨는 갑작스럽게 탈북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참 막막했다고 합니다. 탈북대학생 하시나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부 명문 사립대학인 아이비리그 시리즈 다섯 번째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흔히 줄여서 UPenn 혹은 펜이라고들 합니다. 간혹 같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와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 UPenn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어떻게 다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펜 또는 펜으로 더 잘 알려진 펜실베니아 대학교는 1740년에 세워졌으며 미 동부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 대학 중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펜스테이트라고 불리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는 1855년 펜실베니아 농업학회 수출법안 주립대학으로 이 둘은 엄연히 다른 학교입니다. 유펜은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서는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 독립의 중심지이자 헌법의 기초가 이루어졌던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펜은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천이 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선언한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념과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기업 경영의 개혁, 발명, 지식의 전수, 실용지식을 추구하는 사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실용주의 교육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이 유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립자이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사람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과 그의 교육 이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들어보시죠.
미 대륙이 영국 식민지에 있던 시절 필라델피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심어주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꿈을 꾸고 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시대의 선각자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정치가였으며 과학자였고 교육가였는데 가장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 학교 교육이라고는 2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만큼은 확고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0살 때부터 집안일을 돕기 시작해 20대에 자신의 인쇄소를 가졌고 나중에는 펜실베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신문을 발간하게 됐으며 또한 화재보험회사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 중에서 대통령이 아닌 인물은 10달러에 새겨진 알렉산더 해밀턴 초대 재무장관과 또 100달러 지폐에 새겨진 바로 이 벤자민 프랭클린 단 두 명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과학 연구에도 뜻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은 전문 관리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과학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역학, 해양학, 지상학, 특히 전기 분야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날리는 실험을 해서 번개가 전기를 방전한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번개를 구름에서 끌어내기 위해 금속으로 뾰족탑을 만들어 오늘날 사용하는 피레템을 발명한 건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은 또 정치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미국 식민지 대륙 자치권에 대해 영국 관리들과 토론을 벌릴 때 식민지 대변인으로 활약했고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로부터 경제적, 군사적 원대를 얻어내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또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든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특히 훗날 미국의 3대 대통령이 될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서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대학을 설립하게 된 걸까요? 계속해서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 들어보시죠.
1740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뜻을 모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빈민 구제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빈민 구제 학교를 인수해 필라델피아 공립 아카데미라고 개명합니다. 당시 세워졌던 하버드, 윌리엄 앤 메리, 예일, 프린스턴 대학들은 성직자 배출을 위한 학교였지만 그는 개혁적인 고등교육을 꿈꾸며 실제적이고 응용적인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펜실베니아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에게 공예와 실용기술을 가르치고 아울러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다른 대학들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위주로 가르쳤지만 유펜의 전신인 필라델피아 공립학교는 현대 언어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제로 바꾸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립아카데미는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인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791년 펜실베니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서 다시 사립대학교로 독립한 게 현재의 펜실베니아 대학교 University of Pennsylvania, 즉 유펜입니다.
유펜은 종합대학이란 의미의 유니버시티를 처음 학교 이름에 사용한 대학이라고 합니다. 유펜의 설립 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1740년 처음 대학이 세워진 때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요. 프랭클린이 펜실베니아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 제안서를 제출한 1749년을 설립 연도로 보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주정부 인준을 받은 1755년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유펜은 1740년을 설립 연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펜에서 벤자민 프랭클린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바로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라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네, 1755년에 필라델피아 대학교로 인준되면서 정식으로 대학의 학부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대 학장으로 윌리엄 스미스 목사가 선임되는데요. 이 스미스 목사님은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만큼이나 개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습니다. 식민지 통치 당시 다른 초기의 대학들은 전통적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틀을 따르면서 고전학 위주로 학제를 세우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스미스 학장은 실용주의 과학과 고전학을 병행하는 교과 과정을 최초로 대학 교과 과정으로 채택했습니다. 설립자 벤자민 프랭클린과 초대 학장인 윌리엄 스미스 목사의 개혁적인 교육 신념을 바탕으로 한 유펜은 오늘날 시료 학문을 사랑하는 인재들의 집결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펜은 현재 어느 정도 위상의 학교로 평가받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매년 전 세계 저명한 대학교들의 연구 실적, 교육 업적, 인류 사회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2019년 발표에 따르면 유펜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와 함께 공동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또 US News and World Report가 발표하는 미국 대학교 순위에서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유펜은 현재 4개의 학부와 12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펜은 다른 일반 종합대학원들과는 다른 학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종합대학교는 일반적으로 학부가 단일 운영 체제인데 비해서 유펜은 독자적인 운영을 하는 학사 체제를 갖춘 4개의 학부가 있습니다. 순수학문 중심인 물리과대학, 본과대학, 단어대학, 경영대학이 있습니다. 특히 1881년 조셉 와튼에 의해 설립된 경영대학인 와튼스쿨은 학부와 대학원이 함께 있는데 미국 명문 경영대학원들인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의 경영대학원들과 함께 선두의 자리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곳 학부 출신입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오늘은 유펜 설립자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교육 이념을 중심으로 유펜이 걸어온 길 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펜의 현황과 학사 과정, 입학 사정 등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MG탐구생활 강수민입니다. MG탐구생활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MG세대의 삶과 이야기를 담아 그들의 가치관과 사회적 변화를 들여다보는 미니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요. 매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MG세대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흐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기록하는 사람, 다큐멘터리 감독 김윤희, 북한 인권, 연평해전 유가족,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까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며 따뜻한 시선을 전하는 그녀. 지금부터 김윤희 감독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어린 초등학생 때 영화를 되게 다양하게 봤던 기억이 좀 크게 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학생회에 들어가서 체육부장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학습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뜬 시간대에 반에서 그 시간을 꾸려나가는데 제가 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거 갖고 와서 상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영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울고 웃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 봤을 때 저한테 그게 좀 크게 남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은 김윤희 씨. 그 깨달음은 그녀를 영화 제작의 길로 이끌었고 대학의 영상 제작과에 진학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연출, 편집, 촬영을 익혀나갔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 다큐멘터리 작품의 DI, 색보정 작업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제 밤에 어두컴컴하면 이제 어머니가 오셨는데 거의 한 일주일은 빈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죠.
2020년도에 장마라는 북한 인권 영화로 제가 영화 제작은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DI 색보정 팀에 들어가서 제가 색보정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 이제
이 작업을 통해 촬영된 영상의 색과 분위기를 조정하며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단순한 기술적 작업을 넘어 북한의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고 이 경험은 이후 그녀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놀랐던 거는 북한의 계급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제1교포와 제2교포 2세 분들을 체포라는 단어로 따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차별을 하고 아예 다른 계급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보다 낮은 계급으로 판단을 하고 대한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에 대한 확신이 커지면서 김윤희 감독은 휴머니즘,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며 이를 영화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 기억을 지울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영화 원본이 있기 때문이야.
2021년 공동감독으로 참여한 영화 반인은 2041년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나뉜 세상에서 살처분을 피해 72시간 안에 탈출해야 하는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그럼 멸망 이후의 세계 속에서도 사랑과 사랑 간의 힘과 그 연대를 통해 결국에는 어린 소녀가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휴머니즘에 대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가를 치러볼까?
아, 약속이 다르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준다고 했잖아요.
어디야!
북한 여성들은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내몰리며 실질적으로 가족 부양의 역할을 도맡기 시작했다.
You Don't Kno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 인권 영화인데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특히 북한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가라는 노래를 들어보니 가사가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래처럼 북한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있나요?
옷차림 하나, 머리 하나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는 나라죠.
탈북민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여성인 상황이고 북한 내부에서도 여성 문제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탈북민 문제, 인권 문제는 저희 곁에서 일어나는 가까운 문제이고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그렇게 막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소리치고 애원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누가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없이 매일 밤 울면서 지냈어요.
You Don't Know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 여성 문제에 조금 집중을 했다면 행보의 발견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 탈북민의 문제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제작했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더
열심히 싸워야만 했다.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은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게 비굴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 중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희 씨의 내용을 중심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 김태희다.
영국 학생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소감을 전했고,
이렇게 타국에서도 북한 인권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크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청와대에 전화했을 땐가, 그때 어느 분이 이제, 아니 네 신랑 찾다가 전쟁 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그래서 그때는 배가 침몰한 데가 그 NLL 안쪽인지도 몰랐었어요. 저는.
영웅은 없었다는 연평해전 전사자 고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하나 씨가 걸어온 15년간의 여정을 따라가며 대한민국의 보훈제도와 헌신에 대한 대우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영화인데요.
그 악몽 같은 41일이 지나가고 시신을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죠.
찾았다고 연락 왔었을 때 부모님
군복을 입으신 분들의 헌신과 그리고 그 헌신에 조금 모자른 그분들에 대한 대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담고 싶었습니다.
최근 김윤희 감독은 You Don't Know, 행복의 발견에 이어 북한 인권 3부작의 마지막 작품 11살의 아라리를 제작했습니다.
가끔 아빠가 보고 싶어. 근데 아빠 얼굴도 잘 떠오르지 않죠.
두 번의 강제 북송과 세 번의 탈북을 경험한 탈북민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의 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좋은 곳에 와서
꼬제비 생활을 하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이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그리고 김은주 씨 같은 경우에는 11살에 유서를 써야만 했었는데요. 그런 북한 시골 생활에서의 가난이 정말 단연간 북한 인권 영화를 제작했지만 새로운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월남전의 참전에 부상을 입으며 국가에 헌신한 할아버지. 생전에 강조하셨던 책임과 헌신의 의미는 김윤희 감독이 사회 문제에 특히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조부모님이 이제 국가에 헌신을 하셨던 그런 모습들과 일에 매진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저도 성실하게 제 인생을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랑이 좀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인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MZ탐구 생활에서는 다큐멘터리 감독 김윤희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은 VOA 한국어 서비스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목소리)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a, an, the 이렇게 관사를 적재적소에 쓰는 요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보러 가자고 친구에게 말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문장 먼저 들어보시죠.
Let's go see a movie. Let's go see the movie.
Let's go see a movie라고 할까요? 아니면 Let's go see the movie라고 말해야 할까요? 볼 영화를 두 사람이 앞서 결정했을 때는 그러니까 영화 제목을 알고 있을 때는 Let's go see the movie.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 영화나 영화 보러 가자 이렇게 말할 때는 Let's go see a movie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이 됐을 땐 the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고 했을 땐 a movie가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어제 영화관에 갔어요.
Oh, really? What did you see?
그래요? 어떤 영화 봤어요?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Matt Damon의 새 영화, 화성인 봤어요.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진짜 화성인?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아니요, 화성에 간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죠. 폭풍 후에 그의 동료들이 사라지고 행성에 발이 묶인 거죠. 그 다음에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아니요, 제발 김세게 하지 마세요. 그 영화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a, an, the 같은 관사를 언제 어느 곳에 사용하냐는 겁니다. 먼저 a, a와 an, an의 차이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사용합니다. 대화에서 Is it about a Martian? 화성인에 관한 건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a Martian, a가 쓰였죠. an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수 명사 앞에 쓰입니다. 모음은 아의 이오우 발음을 말하죠. 대화에서 No, it's about an astronaut. 아니요, 우주 비행사에 관한 거예요. astronaut, A-S-T-R-O-N-A-U-T. astronaut 앞에 an, an이 쓰였습니다. a와 an은 부정관사라고 불립니다.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죠. a movie, a movie라고 하면 이 세상 어떤 영화에 대해서라도 말하는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Let's go see a movie. 아무 영화나 보러 가자는 말입니다. The, T-H-E, the는 정관사라고 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똑같이 특정한 대상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사용합니다. The movie starts at 7. 영화가 7시에 시작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은 영화를 놓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Oh, really? What did you see?
I saw the new Matt Damon movie, The Martian.
Is it about a Martian? An actual Martian?
No, it's about an astronaut who goes to Mars. After a storm, his crew gets away, but then he's stranded on the planet. Then...
No, no, no. Please, don't spoil it for me. I don't want to know how the movie end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 an, the 이런 관사들 언제 사용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이 14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안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의 휴전안 동의와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G7 장관들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7개국 외교장관은 이날 캐나다 퀘벡주 샤르보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러시아가 동등한 조건으로 휴전에 동의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응답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질세문 외교장관은 러시아가 휴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비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러시아가 이 같은 휴전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활용 방안이 포함된다고 성명은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 휴전 제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4일 기자들에게 어제 늦은 밤 회담을 가졌으며 우크라이나와의 30일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호를 전달했으며 미국 측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중하게 낙관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며 어제 푸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화 정착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함께 답해야 할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직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한 연대감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러시아와 미국은 위트코프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전화 통화 시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15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해 한국군이 대응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0분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가 곧 카디즈 동쪽과 북쪽으로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군은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를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러시아 측과 교신한 결과 훈련 목적이며 영공 침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방공 식별 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이란 등 43개 국가의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익명의 정보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입국 제한 국가를 43곳으로 추린 초안을 작성해 대사관과 부처, 정보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초안은 3단계로 첫 단계는 적색 리스트로 해당 국가 국민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됩니다.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나라가 이 적색 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제한적으로 여행이 제한되는 주황색 리스트에는 벨라루스, 에트리아트, 아이티, 라오스 등 10개 나라가 포함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2개 나라는 노란색 국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들 국가가 60일 이내에 미국이 문제 삼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국가 명단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주까지 확정된 명단을 백악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북한의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평양 내일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옵니다. 아침